만약에 누군가 한 해에 무려 61조 원, 그러니까 이 엄청난 매출을 올리는 거대한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네.
그런데 정작 지난 분기 성적표를 딱 뜯어보니까 자신들의 아주 핵심 사업인 신차용 부품 제조, 여기서는 수천억 원의 적자를 냈다면 어떨까요?
아마 십중팔구는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완전히 망가졌다. 엄청난 위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저라도 당장 주식 팔아야 되나 고민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반대라는 겁니다. 이 회사는 대중의 눈에 잘 안 띄는 아주 조용하고 영리한 수익 모델로 막대한 현금을 쓸어 담고 있고요. 그 돈을 로보틱스랑 소프트웨어라는 거대한 미래에 막 쏟아붓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심층 탐구에서 깊숙이 파헤쳐볼 대상이 바로 2026년 6월 기준 현대모비스의 글로벌 OE형 부문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자료죠?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시는 여러분, 오늘 미션은 명확합니다. 현대 기아차라는 거대한 울타리를 넘어서 이들이 어떻게 글로벌 소프트웨어 선도 기업으로 뼈를 깎는 변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치열한 수지 전쟁의 민낯을 한번 파헤쳐보는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뜯어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61조 원이라는 덩치 뒤에 숨겨진 마진 역설, 이거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 역설을 이해하시려면 2026년 1분기 실적 내부를 약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현대모비스가 2025년에 무려 61조 1,081억 원, 영업이익은 3.3조 원이라는 사상 최대 실적을 냈고요.
네, 엄청나죠.
그리고 2026년 1분기에도 15조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오, 뭔데요?
이 덩치를 만드는 본업, 그러니까 모듈 및 핵심 부품 제조 부문은 1분기에 1213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어요.
와, 1213억 적자요. 물건을 팔았는데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반면에 전체 이익을 사실상 멱살 쥐고 끌고 가는, 그러니까 하드캐리하고 있는 부문이 따로 있습니다.
그게 어딘데요?
이미 팔린 자동차들의 수리용 부품을 공급하는 AS 부품 부문입니다. 이 부문이 무려 26.3%라는 제조업에서는 정말 경이적인 영업이익률을 달성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가 막 첨단 기술 들어간 새 차 부품 팔아서는 손해를 보고 고장난 차 고치는 부품으로 돈을 번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정확합니다.
아, 이거 들으면서 딱 생각난 게 있는데 왜 대형 멀티플렉스 영화관 극장주들 상황이랑 똑같네요.
어떤 점에서 그렇죠?
극장들이 막 엄청난 돈 들여서 IMAX 스크린 걸고 최신 음향 깔아두잖아요. 근데 정작 영화표 값으로는 인건비 내고 임대료 내면 본전치기거나 적자를 보거든요.
아, 하긴 표값은 다 나눠 가지니까요.
네, 대신에 극장이 진짜 막대한 마진을 남기는 것은 저기 구석에 있는 매점이거든요. 원가 진짜 얼마 안 하는 팝콘이랑 꼴라 팔아서 극장 전체를 먹여 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현대모비스한테는 신차 부품 제조가 영화표 값이고 AS 부품이 팝콘인 셈이네요.
와,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팝콘 수익이 단순한 부수입이 아니에요. 극장이 다음 세대에 무슨 초고화질 영상기를 사고 완전히 새로운 상영관을 짓기 위한 거의 유일한 자본줄이 되고 있다는 게 전체적인 큰 그림과 연결됩니다.
아, 단순한 현상 유지가 아니군요.
네. AS 부문이 이렇게 폭발적인 수익을 내는 건 구조적인 이유가 커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의 평균 연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차를 오래 타니까요.
맞아요. 오래 파니까 수리 수요가 늘어나고, 게다가 AS 부품은 대체재가 거의 없는 캡티브 마켓, 즉 독점 시장에 가깝습니다. 가격 결정력도 있고 환율 수혜도 다 받죠.
반대로 제조 부문은 완전 딴판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기차 수요가 일시적으로 정체되는 그 캐즘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수조 원 들여서 전동화 라인 다 깔아놨는데 공장이 안 돌아가면 그 초기 감가상각비가 고스란히 적자로 꽂히는 거죠.
비싼 극장 지어놨는데 관객이 생각보다 안 오는 거네요? 아, 그러면 목표가 되게 명확해집니다. 평생 극장 매점에서 팝콘만 팔 순 없잖아요. 본업인 표값으로 돈을 벌어와야 하는데 그 임무를 띈 게 바로 오늘 다루는 글로벌 5위 영업 부분이군요.
네, 바로 그 절박한 이유 때문에 이 부문이 존재합니다. 현대차 기아라는 계열사 울타리 안에서만 놀아서는 이 딜레마를 깰 수가 없어요. 압도적으로 규모를 키워서 단가를 낮춰야 하죠.
수주를 외부에서 따와야겠네요.
맞습니다. 현재 비계열 핵심 부품 매출 비중이 10%대에 너물러 있는데 이걸 2033년까지 40%로 끌어올리는 게 이들의 지상 과제입니다.
비계열 수주 늘려야 한다는 그 논리는 완벽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제가 거시경제 파트 보고서 읽으면서 되게 의문이 들었던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부분이죠?
바로 타이밍인데요. 지금 밖에 완전 전쟁터잖아요. 미국 관세 보면 부품의 15%, 픽업트럭에는 무려 25% 장벽을 치고 있고 중동전쟁 터져서 유가 출렁이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차 수요도 둔화되고 있고요.
네, 상황이 좀 안 좋죠.
보통 이런 위기 상황이면 팝콘 팔아서 번 현금 딱 쥐고 몸살이고 투자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막 공격적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이 대목이 바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일반적인 경영 상식으로는 비용 통제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산업이 거대하게 전환하는 시기에는 그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지금 이 거시 환경이 현대모비스한테는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시간 제한이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경쟁사들 상황을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유럽 쪽 경쟁사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보시나 GF 그리고 콘티넨탈에서 분사한 아우모비오 같은 그 유럽의 전통 강자들이 지금 심각한 위기예요. 수만 명 단위로 대규모 감원하고 구조조정하고 있거든요.
아니 100년 넘게 자동차 시장 꽉 잡고 있던 그 거인들이 왜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고 있는 거예요?
내연기관 시대에 쌓아올린 그 거대한 유산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돼버린 거죠. 기계 중심의 인력이나 공장을 전동화나 소프트웨어로 바꾸려면 엄청난 비용이랑 문화적 마찰이 생깁니다.
아, 체질 개선이 쉽지 않군요.
게다가 중국 부품사들이 가격 경쟁력으로 밀고 들어오니까 이중고를 겪고 있죠. 반면에 현대모비스는 어떻습니까?
현금이 빵빵하죠. 팝콘 많이 팔아서.
거기다 현대차 기아가 하이브리드 시장에서 대박을 터뜨리면서 든든하게 버텨주니까 탄탄한 현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R&D에 2조 원 이상을 쏟아붓고 있어요.
와, 2조 원이요? 남들 구조조정할 때?
네. 경쟁사들이 비용 압박 때문에 연구개발 멈추고 자리를 비울 때 현금 넉넉한 현대모비스가 그 빈자리로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허리띠 졸라매다 쑥 넘어갈 때 완전 풀컨디션으로 빈집하러 들어가는 거네요.
표현이 재밌지만 전략적으로 아주 정확합니다.
좋아요. 진입할 틈새가 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빈자리 났다고 무작정 문 두드리면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도대체 뭘 무기로 들고 나갔길래 유럽차들이 현대모비스 걸 사주는 거예요? 뭐 우리 브레이크가 10%도 가볍습니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이제 기계적으로 훌륭한 부품, 그거 하나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게 중심이 전장, 전동화, 그리고 자율주행으로 확 넘어갔어요.
자율주행이요? 완전 자율주행 말씀이신가요?
아,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향후 10년의 핵심은 레벨 2에서 3 수준의 ADA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묶어주는 하나의 거대한 개념이 바로 SDB,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이죠.
아, SDB. 요즘 뉴스에 진짜 자주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고서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던데요. 옛날에는 창문 올리려면 창문 옆에 전용 칩이 있어야 되고 와이퍼 움직이려면 와이퍼 칩이 따로 있었잖아요.
네, 분산형 구조였죠.
근데 SDV는 차 안에 거대한 중앙 컴퓨터 하나 딱 박아놓고 그 뇌에서 소프트웨어로 창문, 와이퍼, 엔진 다 통제하는, 그러니까 거대한 스마트폰처럼 변하는 거.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수백 개의 제어기를 강력한 중앙 집중형으로 묶는 혁명이죠. 현대모비스가 파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대표적인 게 X-by-Y예요. X-Y어 기술이에요.
그건 어떤 건가요?
옛날에는 핸들 돌리면 바퀴까지 쇳덩어리 축이 물리적으로 연결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기술은 그 물리적 연결을 아예 없애버리고 전기 신호만으로 조향과 제동을 통제합니다.
잠깐만요. 핸들이랑 바퀴가 기계적으로 안 붙어있고 전선으로만 연결돼 있다고요? 그게 진짜 안전한가요? 아니, 그것보다 그게 왜 매력적인 세일즈 포인트가 되죠?
아주 큰 장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공간 확보랑 무게 절감이에요. 무거운 금속 축이 사라지니까 차가 가벼워지고 그 빈자리에 배터리를 더 넣을 수 있죠.
아, 전기차는 배터리 공간이 생명이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완전한 자유도입니다. 물리적 연결이 없으니까 자율주행 모드일 때는 운전석 핸들을 대시보드 안으로 아예 쑥 집어넣을 수 있어요. 실내를 완전한 휴식 공간으로 바꾸는 마법 같은 기술인 거죠.
와, 핸들이 사라지는 차박. 상상만 해도 대박인데요.
여기에 MVICX 7.0 같은 통합 운전석 패키지를 더합니다.
홀로그래픽 디스플레이랑 제어 시스템을 통째로 묶어서 파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글로벌 영업팀이 가서 브레이크 패드 하나만 사주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운전석 디스플레이부터 제동, 조향까지 통째로 묶인 거대한 컴퓨터 신경망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묶어서 팔면 부품사한테도 뭔가 엄청난 이득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략의 핵심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락인, 즉 자물쇠를 채우는 락인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브레이크 패드만 팔면 내년에 경쟁사가 단가 후려칠 때 바로 뺏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원이라도 싸면 바꾸겠죠.
하지만 이렇게 중앙 집중형 통합 솔루션으로 들어가면 완성차 업체는 다음 모델 개발할 때도 그 시스템 안에서 놀아야 됩니다.
시스템 다 뜯어 고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니까요.
네. 현대모비스 입장에서는 처음 뚫긴 어려워도 한번 들어가면 경쟁사가 절대 뺏을 수 없는 영토를 확보하는 겁니다. 더 비싸게, 더 오래 파는 거죠.
와, 락인 효과. 기술이 그냥 영업의 룰 자체를 바꿔버린 거네요. 근데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결국 누군가는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그 자존심 강한 100년 전통 독일 차 업체에 문두드리고 도장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제가 보고서 보면서 이 화려한 기술 뒤에 있는 영업 기획, 영업 운영 직무 세계를 보고 좀 놀랐어요. 저는 B2B 영업이라길래 가서 식사 대접하고 인맥 관리하는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완전 다르더라고요.
그런 전통적인 관계형 영업은 이제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에서 안 통합니다. 철저하게 데이터랑 시뮬레이션으로 돌아가는 냉혹한 세계예요. 여기서 RFI, 정보 요청이랑 RFQ, 견적 요청 프로세스가 등장합니다.
그게 어떤 과정인가요?
완성차 업체가 먼저 RFI를 보내요. 너희 회사가 이 대규모 프로젝트 감당할 기술이랑 재무 건전성 되냐고 묻는 거죠. 여기서 살아남은 소수한테만 그럼 언제까지 얼마에 만들어줄 수 있는지 상세 견적을 내보라고 RFQ를 던집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다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보고서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던 숫자가 하나 있는데요. 이 RFQ 견적서 하나 만들어서 내는데 평균 134시간이 걸린다고요? 아니, 하루 8시간 꼬박이라도 3주가 넘잖아요. 그냥 부품 원가에 마진 좀 붙여서 엑셀 뚝딱 돌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견적 하나에 134시간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 견적서는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라 향후 5년에서 7년 동안 회사의 명운을 좌우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시나리오거든요.
5년치 계약이 한 번에 묶이니까요?
네. RFQ 떨어지면 영업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사적 TF가 가동됩니다. 연구소 가서 개발비 뽑아야죠. 생산 라인 가서 몇 초당 하나씩 만들 수 있는지 가공비 계산해야죠.
부서들 협조받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거기다 구매팀은 희토류나 구리 같은 원자재 가격 몇 년치 변동성 예측해야 하고 수출이니까 재무팀이랑 향후 5년 환율 시뮬레이션까지 다 돌려야 됩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다음에 예산안 하나 짜려고 타부서 5개 동의받는 거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게 얼마나 피말리는지. 근데 이걸 5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환율 변동 1% 리스크까지 계산해야 된다고요? 134시간도 모자라겠는데요? 근데 더 절망적인 건 그렇게 고생해서 내도 수주 성공률이 25%, 즉 4건 중 1건만 성공한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25%의 지독한 확률 게임을 뚫어내는 게 영업기획의 존재 이유입니다. 단순히 취업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 타겟 가격 맞추려고 우리 내부 공정 어떻게 효율화할지, 어디서 이익을 짜낼지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하거든요.
너무 싸게 부르면 승자의 저주에 빠지고요?
맞습니다. 수주 따내고도 적자 부는 거죠. 반대로 너무 비싸면 공장이 놀게 되니까 이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조율하는 지휘소가 영업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직무 영향 요구하는 거 보니까 철인 3전 경기 선수를 찾더라고요. 언어는 기본 비즈니스 영어에 도면 보는 공학 지식, 거기다 손익 계산하는 상경 계열 뇌까지. 조직 문화도 보니까 글로벌 수평 문화로 완전 바뀌는 것 같은데요. 악셀 마슈카 부사장 영입한 것도 그렇고요.
아주 중요한 전략적 포인트입니다. 30년 경력의 독일 출신 임원이 영업을 총괄한다는 건 그들만의 비즈니스 언어와 구매 관행을 완벽히 이해하고 돌파하겠다는 의지거든요. 상명하복식 제조 문화로는 이 속도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동차 수주 전쟁의 134시간 사투를 들여다봤는데요. 여기서 시선을 살짝 완전 다른 쪽으로 돌려볼게요. 보고서 후반부 보니까 이들의 시선이 자동차라는 틀을 아예 벗어나고 있다는 단서가 있더라고요. 2026년 5월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공개 사건이죠.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이 회사가 새 모델을 발표했는데 그때 현대모비스 주가가 장중 18% 급등하면서 66만 원을 돌파했어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근데 단순히 로봇이 멋있어서 오른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시작은 그 로봇을 움직이는 밸류체인에 주목했습니다.
아, 그 근육 역할을 하는 액추에이터요? 이거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모터랑 감속기 하나로 합친 그 부품을 현대모비스가 공급할 거란 기대감 때문이잖아요. 근데 자동차 모터랑 로봇 액추에이터가 많이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공학적 난이도가 차원이 달라요. 자동차 모터는 그냥 한 방향으로 힘있게 돌면 되는데 로봇 관절에 들어가는 건 인간 팔뚝만하게 작고 가벼우면서도 점프하고 착지할 때 그 수백 킬로의 충격을 다 견뎌내야 됩니다.
아, 정밀제어의 끝판왕이군요.
네, 순간적인 토크도 엄청나야 하고요.
제가 진공과 리포트 보면서 숫자 하나에 진짜 입이 떡 벌어졌는데요. 로봇 한 대에 들어가는 이 액추에이터들 다 합치면 가치가 대략 $25,500. 우리 돈으로 한 3,500만 원 정도 한다면서요.
네, 추정치이긴 하지만 엄청난 규모죠.
만약 이 로봇이 상용화돼서 1년에 3만 대씩 공장에 깔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자동차 부품 납품 시장을 완전 뛰어넘는 거 아닙니까? 나중엔 영업팀이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제조사 구매팀 찾아가서 그 134시간짜리 견적서 밀어놓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패러다임 확장 측면에서는 아주 타당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분석가 입장에서는 좀 냉정하게 환기해드릴 필요도 있어요. 그 3,500만 원이라는 가치나 주가 급등은 아직 재무제표에 찍힌 진짜 실적이 아닙니다.
아, 시장의 기대감인 거군요.
네, 실전에서 얼마나 버티는지 검증하는 아주 초기 단계거든요. 그래도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더 이상 자동차라는 정체성에 갇혀있지 않다는 걸 증명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이 엄청난 기술 전환기랑 치열한 수주 현장을 쭉 따라와 보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IT에 계시든 다른 비즈니스를 하시든 진짜 큰 인사이트를 주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끼셨나요?
그 확실하게 돈 벌어다주는 AS 부품, 즉 팝콘 수익을 기반으로 버티면서 그 번 돈을 SDV나 로보틱스 같은 엄청나게 불확실한 미래에 과감하게 베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획을 그냥 슬라이드에 남겨주는 게 아니라 134시간 동안 여러 부서 멱살 잡고 조율해가면서 결국 승리하는 견적서로 만들어내는 그 지독한 실행력, 정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네, 혁신은 연구실에서 시작될지 몰라도 결국 완성은 고객 도장을 받아내는 그 집요한 프로세스에 있다는 걸 생생히 보여주죠.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오늘 자료 귀충이에서 발견한 되게 도발적인 질문 하나 여러분께 던져볼까 합니다. 현대모비스 뿌리를 1977년으로 거슬러 가보면 원래 이름이 현대전공이었어요.
아, 수출용 컨테이너 박스 만들던 곳이죠?
네, 기차 차량 만들고 나중엔 갤러퍼 만들고 그러다가 2000년대 구조조정 겪으면서 부품사로 완전히 허물을 한번 벗은 거거든요. 컨테이너 만들던 회사가 지금은 자율주행 뇌를 만들고 있단 말이죠.
역사가 정말 다이나믹하네요.
그래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10년 뒤에 차가 완전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 되고 휴머노이드 로봇이 거리를 걸어다니는 시대가 왔을 때 우리는 이 회사를 여전히 자동차 부품 회사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현대전공이라는 옛날 이름이 낯선 것처럼 부품사라는 꼬리표마저 아예 떼어버린 전혀 다른 차원의 빅테크 기업이 되어 있을까요?
미래가 정말 기대되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10년 뒤 이 극장 매점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팝콘을 팔고 있을지 기대해보면서 오늘 심층 탐구 여정은 여기서 담백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